함께 성숙하는 2021년 사랑하는 독립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너무나 슬픈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8명의 소중한 생명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희생자 대부분이 아시안 여성이었고 그중 4분은 우리 한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팬데믹 이후 아시안 증오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한 지금의 상황에서 아시안 혐오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다시 미국 사회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차별과 혐오는 그 어떤 것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타인을 차별하고 혐오하게 만들까요? 아마 그중 한 가지는 교만일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인종, 나와는 다른 성별, 나와는 다른 민족,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 내가 가진 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차별로 이어지고 그 차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곳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 또래 친구들을 너무나 쉽게 괴롭히는 일진과 같은 학교 문화는 이 교만함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잠언서의 말씀은 개인의 패망을 넘어 어쩌면 한 사회, 한 국가를 패망으로 이끄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얀마에서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위해 시위하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매일매일 사라지고 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기도 들지 않은 학생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며 권세를 잡기 위한 교만한 자들의 횡포이자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만행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교만한 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이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부터, 내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이 사회의 온전함을 위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줌을 통해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의 문제를 위해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나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가지 여건상 모든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이어가기 전에 먼저 앞서 말씀드린 8분의 희생자분들을 애도하고 또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 그리고 이 로스 렌초스 노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가슴 아파하고 또 이를 기억하기 위해 희생자분들의 성함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서로 공유하면서까지 애도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 박순정님, 김현정님, 김순자님, 유영애님, 애슐리 윤님, 샤오지의 탄님, 따오요 펑님, 폴 안드레스 미첼스님, 이렇게 8분입니다. 이 시간 잠시 이 8분의 희생자분들을 위한 애도의 시간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어 미얀마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이 시간 특별히 차별과 증오로 인해 희생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 함께 가슴 아파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아닌 것들과 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신원해 주시며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악과 모든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또 미얀마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땅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미얀마 가운데에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한 폭력과 공포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같은 표현들은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표현들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거나 한편으로는 상투적인 말들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지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한다면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 읽기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며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에 대한 대답을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라 말하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른바 유대 민족에게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위치하던 중동 지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파괴되고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은 남유다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외쳤지만 예레미야만큼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를 남유다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기고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외교 정책으로서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의지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에 1차적으로 그 사람은 바로 남유다를 도울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집트와 손을 잡고자 했던 남유다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입니다. 자신보다 힘센 적국을 이기려면 당연히 주변에 힘 있는 다른 국가의 힘을 빌려 그와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결말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광야의 가시덤불과 같고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 말이죠. 살기 위해, 이기기 위해 남유다의 매우 합리적인 이 선택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이집트를 의지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떠올랐던 단지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집트를 의지한다는 것에 대한 좀 더 깊은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이집트를 의지했다는 것은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강한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지만 그 강한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당연한 승리 공식이 틀렸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힘으로써 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어떠한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힘을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서 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승리의 공식에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기라는 말일까요? 늘 패배하는 삶, 그 패배가 바로 승리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성경 일독을 위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거쳐 이제 사사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여정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언제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언제 패배했는지 이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그들의 힘을 더 세게 해서 그들을 승리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 이기게 하시거나 놀라운 전략을 통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도 그랬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랬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린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듯 늘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더 강력한 힘을 가졌기에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성 전투에서처럼 자신들의 힘이 더 강하다고 믿고 나아갔을 때에는 처참하게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전력에 있지 않고 언제나 전략과 전술,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주심으로 그리고 약함을 통해 일하심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연약한 상태로 이기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때로는 일부러 더 약하게 하심으로 승리를 이끄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이라 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 이면에는 사람은 사람의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지내는 나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것, 그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 이른바 양육강식이라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말하지만 사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중요한 삶의 결정에 있어서는 세상이 정한 그 규칙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 말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과 희망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사람을 의지하고 언제든 세상의 방식을 통해 이기려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움켜쥐어야 한다고 할 때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고, 세상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 말할 때 고통받는 이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을 보살피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할 때, 내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불편한 삶을 살아주어야만 한다고 할 때,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고생을 택하고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할 때, 복수해야만 한다고 할 때 용서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비싸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할 때 구워준 돈을 탕감해 주는 것.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사정을 살피고 함께 아파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나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그 열쇠를 찾고자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구하는 것, 그 지혜를 구하며 주신 지혜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복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너무나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 개인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기도와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먼저 우리 주님을 묵상함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세상 방법으로 이 땅을 구하기를 거절하시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집트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심으로, 또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 이겨나가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승리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최후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